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지체에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잘 삽시다. 예. 네. 뭐, 기분 안 좋습니까? 잘 살자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품에 안길 때 그것을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싸움인데 그것을 이제 전제의 싸움이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어 단어에 그 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형성, 뭐 이런 구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formation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그 의미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뭐 간단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information 이렇게 되면은 정보, transformation 이렇게 하면 형질 전환, deformation 변형, 그다음에 conformation 형태 조직 구조, 그다음에 neo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건 종양 이렇게 사용돼요. 얼마나 한 그 단어에다가 어떤 전치사를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제의 싸움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1세기의 그 신학자 중에 중세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게 단순한 문장이 저게 무슨 문장인데 유명한가 싶은데 중세 신학 중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라 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많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학에 이제 정돈을 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에 있는 모든 섭리를 우리 인간의 조그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리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창조론, 진화론, 띠오리거든요. 근데 믿음의 세계로 창조주를 믿으니까 창조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원숭이 조상 되시고 싶으세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교육의 힘이 무서운 거는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진화론을 믿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자기가 진화론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믿음은 사실 전제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의 믿음의 이 차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도 풀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기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제가 중요한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어원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원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죠. 복음이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반응이 필요한데 그 반응은 무엇이다?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강력히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이요? 신뢰하기 시작할 때.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한다. 잘 살게 한다.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말로 풀어볼게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의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앉는 사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저 문장이 뭐야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고르고 뽑고 뽑아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마주 앉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예기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해가 돼요? 원치 않은 질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설득이 안 돼요. 내 인생조차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이 속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신뢰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주십시오.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신뢰. 사도바울이 믿음과 신뢰 문제를 그분의 동족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는데 뭔가 묶여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2절을 가만히 보시면 1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열심은 보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모른 채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너무 열심히 삶을 산다. 그런데 이 길 끝에 주께서 계시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휙 해가지고 오 이 말씀이네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받으러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제 제가 그 전 교회에서 한 직장 그 사업장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의 그 서재를 쭉 보니까 성경이 한 12권 정도 꽂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이 성경 이곳에다가 겉에 보면 황금색 칠한 성경이 있고 빨강색, 녹색, 파랑색 뭐 이런 거 섞어 그런 거 봤죠? 근데 이번에 종류별로 그걸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서재 쫙 진열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다 쎄빠더라고요. 쎄빠라는 얘기 뭐죠? 안 읽었다는 얘기,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긴 사는데 진열대에 놓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적처럼 읽는 것 같습니다. 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더 나아요. 우리 어머니가 읽던 성경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가끔 베개를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성경 있다가 예전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니까 그거를 베개에다가 주무시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가끔 요강 뚜껑으로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뢰하겠다. 금요일날 오신 그 강사분이 주구장창 말씀하신 단어 하나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말씀이 가란 대로 가고 설한 대로 서고 말씀이 옳다는 것에 아멘하고 그르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 그것이 개혁 아니냐. 여러분의 생각, 모습, 행동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꼬라지 뭔가 뒤틀림 그럼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갖다 비춰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고 바꾸고 의식을 전환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폼 말씀이 나를 말씀함으로 내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을 개혁이라. 우리 시대에 너무나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지식적인 하나님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림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남아있어요? 힘써서 일을 하고 힘써서 뭐는 하는데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의의를 자꾸 세우다 보니까 생각이 굳고 고집스럽고 옹골지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나 이 열심 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될 텐데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멘이 안 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끝낼 생각이에요. 그냥 3부까지 그냥 같이 갑시다. 자,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일으키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아멘 하는 것도 좀 기분이 안 좋네. 할렐루야 하고 말렐루야 말지.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4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훨씬 좋네요. 이게 복음의 정수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식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 율법의 요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생 부활을 선포하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쓰는 성경 중에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서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여겨집니다. 라고 하는 끝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완전치가 않아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성경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 사용하는 이 해석을 보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고? 주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다. 완성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가톨릭에서 해석했던 것은 끝이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는데 올바른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 복음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바심이 플러스 알파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필립 주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고투를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떨떠지곤 해서 KYS가 이 부분을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KYS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즉 율법의 목적과 결과를 성취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종국을 찍으셔서 인간의 더 이상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 없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 완전한 주의 나라에 이른다. 그리하므로 로마서 1장 17절이 결론적이죠. 함께 저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신뢰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심, 판단, 세계관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주례를 하고 왔어요. 결혼주례를 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마음가짐이나 얼굴 표정이나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요 앞에 이제 신랑 신부가 되게 떨기는 하지만은 서로 간에 아주 사랑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막 눈에 비치는데 거기도 이게 영광의 빛이 있어요. 어제는 신랑이 허리 밑으로 신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 허리 밑에까지 인다. 이게 뭐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다 뭐 속에 있는 간까지 내릴 정도로 뭐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변한다. 모두 변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기쁨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데 주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 우리가 조바심 내고 또 죄 때문에 막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준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또 넌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5절 이하입니다. 이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읽어보면 뭔 말인가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텐데 읽고 나면 여러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하의 7절까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7절 혹은 누가 무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려는 것이니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표시해 보세요.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처음부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토라 율법에서 끄집어낸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재설명한 건데 신명기 30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어렵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다. 잘 들어봐라 얘기예요.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과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늘 저 끝까지 노력하여 하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알거나 그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니라.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저 끝에서 여러분들이 짐을 싸고 뭐 수개월을 가가지고 복음을 막 캐려고 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선포해 봅니다. 신명기 3장 14절 자 시작.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가까워 다 들려져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혀 속의 입처럼 내 입의 혀처럼 너의 가슴 속의 심장처럼 우리는 복음을 고등수학을 푸는 것처럼 수학 정석을 몇 번 풀어야 고등수학을 가서 몇 달 몇 년을 고생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에 복음의 편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제 친척 중에 칠촌 친척이 있어요. 성이 육시고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육예수. 깜짝 놀랐어요. 등번호에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 이름도 보면 정확히 J-E-S-U-S 지저스라는 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곳곳에 예수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복음은 이 땅에 편만하여 너희들 가까이 너희들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함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노예와 종과의 관계에 아도나이를 쓰지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렵습니까? 뭔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가 주인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주로 모시든지 선택하고 신뢰하든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복음이 어렵습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에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미랄 장애 단체에서 이제 섬기고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참 제가 수어를 배웠고 수화를 배우면서 인천에 있는 그 거기 가서 이렇게 수화 찬양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제 그 찬송이 뭐냐면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혼자 부르니까 뻘쭘하네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11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잔대회에서 제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금요일 저녁을 참여를 했습니다. 샤밧 셀레브레이션이라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요. 다 이 빵모자를 하나씩 유대인들이 다 앉아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잠깐의 그 의식을 하고서요. 자기네들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주 예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한 곡을 해놨더니 이게 흥에 겨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네다섯 곡을 계속 샬롬 샬롬 예루샬라임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에요. 기쁨.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리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묵상하는 큐티에 보면은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계실 텐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점에 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개혁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해가 중천에 머무는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그에 걸맞는 열매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1절 어제 본문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무슨 책이요? 언약책 말씀이죠. 토라. 이 언약책으로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서 뭐 하자고요? 개혁하자고요. 우리의 삶을 고치자고.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어디 서 있다 했습니까? 단 위에 서서. 이거를 어원적으로 딱 풀면은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서서 성전을 뒤로 하고 회중들을 저 앞에다 해놓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갱신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백성들을 언약 갱신했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리라 하고 이 언약 이후에 주상들을 훼파하고 우상들을 막 던져버리고 했던 개혁이 일어나요. 온 유다 땅에. 그런데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김 철제 아들이 왕이 이어지고 여호아긴 여호아김의 아들이 이어지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유다가 몰락을 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개혁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라가 멸망합니까? 요시아의 일생을 보면 요시아 이후에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그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무슨 열매를 거뒀다는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흔적을 발견합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역대하 35장 25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굴까요? 요시아입니다.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여,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을 이어가는 불꽃이 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러 요시아의 개혁의 정신이, 불꽃의 정신이 후대 대대 이어져 겉으로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요시아의 언약갱신을 기억하여 그를 존귀여겨 그의 후손들의 불꽃이 이어져 예레미야 가슴 속에 불꽃이 땡겨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그 시대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후에 다니엘이 또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아니하므로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였다. 아무리 인간적인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열매를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의 개혁과 같이 오늘 이 세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혁을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의 불꽃을 식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10월 27일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여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새롭게 언약 갱신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들이, 복음의 진리가 퍼져가는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